1.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25절. 1. 예루살렘 성전의 재물 매매. 요한복음서 2장 13절.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요한복음서 2장 13절.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 요한 복음사가는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신자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쓰면서 신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유다인들의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해마다 3대 축제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참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참조. 즉 파스카, 과월절 혹은 해방절, 오순절, 주간절, 초막절 축제 때 하느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하느님에게 바칠 합당한 예물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성의껏 준비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본래 유목민의 봄 축제였습니다. 가축을 먹이는 목초지가 교체되는 봄에 가축이 번성하도록 하느님의 보호와 자비를 기원하는 뜻으로 가축의 첫 배를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280년경에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이 축제일을 신호로 삼아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 이집트 탈출을 오늘날까지 매년 기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하느님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를 해방절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저녁 파스카 축제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덕분에 그 재앙을 면하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를 과월절 축제라고도 합니다. 파스카 축제는 유다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의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거행되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냅니다. 후대에는 파스카 축제라는 용어가 이 두 축제를 통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교절은 본래 농경민들이 새 곡식을 주신 창조주를 찬미하는 뜻으로 묵은 밀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지내던 봄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경황이 없어서 양식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바람에 여러 날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며 파스카 축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오순절은 본래 농업과 관련된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이 되면 핵곡식을 주시는 축복의 원천인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새로 수확한 곡식을 제단에 바칩니다. 파스카 축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경축하는 축제이기에 오순절 또는 주간절 축제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축제는 추수절 축제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농사면에서는 수확이 끝난 것을 감사하는 축제이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팔레스티나에 정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유다인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축제 참석. 예수님과 제자들도 파스카 축제를 경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카파르나움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파스카 축제를 경축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오를 편성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도 그 무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느님이 현존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므로 어디에서 가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 높은 지대가 아니지만 수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선교 거점이었던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은 해저 200m쯤 되는 낮은 지대이고 예루살렘 성읍은 해발 760m쯤 되는 높은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보통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12 지파 전체의 임금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다윗 임금은 그곳에 왕궁을 건축하고 계약궤까지 안치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임금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를 계획하고 건축 자재를 모으며 성전에서 거행할 전례도 체계화하였으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대기 1서 22장 6절에서 16절 참조. 다윗 임금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칭송받은 솔로몬 임금은 아버지 다윗 임금의 유훈을 받들어 기원전 900년경에 화려한 성전을 준공하였습니다. 그 후 400여년 동안 이 성전에서 개축과 보수, 적들의 약탈, 우상 숭배와 종교 개혁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 왕국에 의해 멸망하였을 때 바빌론 군대는 성전에서 값진 보물들을 모두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약 5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기원전 538년에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나 조국으로 돌아온 유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의 모습대로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여 기원전 515년경에 어쩔 수 없이 소박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에스라기 1장에서 6장 참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기원전 37년경에 유다의 임금이 된 헤로대는 그 성전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서기 64년경까지 성전 확장 공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 예루살렘 성전은 계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쪽 뜰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안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세 개의 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바깥쪽 뜰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며 그 다음 가장 내밀한 곳이 사제들의 뜰이었습니다. 사제들의 뜰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계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쪽 들인 이방인들의 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올리브산으로 가는 지름길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곳까지는 이스라엘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통에 따라 그곳에서도 항상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를 지녀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름길로 지나다니는 일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1장 16절 참조. 그러나 축제 기간 중에는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재물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판을 벌이고 이방인들까지 마구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바치는 재물. 순례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부자라면 큰 짐승인 소나 양 한 마리를 재물로 봉헌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비둘기 한 마리를 재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재물로 팔려고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들에 메어놓고 어수선하게 판을 벌였습니다. 또한 예물로 바칠 기름, 포도주, 소금 등을 사는 순례자들과 그것들을 파는 장사꾼들도 우글거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치는 봉헌금은 로마 화폐로 바칠 수 없고 반드시 유다인들의 화폐로 바쳐야 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17장 24절 참조. 그래서 시장에서 흔히 쓰는 로마 화폐를 봉헌금으로 사용하는 유다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소란스러운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제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의 상거래를 묵인했습니다. 그들은 상거래를 묵인해 줌으로써 많은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